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UG.com
사진가 로베르 두아노는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순간적인 포즈와 같은 아름다운 장면을 포착하는 사진가는 보물 발견자이다. 침대 위의 미술관 38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바빴지만 잘 지냈습니다.
진이 언니가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준비한 작가가 누군지도 이름을 까먹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언니가 지금 눈에 반쯤이 이렇게 뜨고 있어.
정신이 없어.
제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러 꾸역꾸역 카페에 옵니다.
진짜 네. 일주일마다 매주 이렇게 모이는 게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힘들게 모였는데 오늘은 어떤 전시를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사진가 로베르 두아노의 사진전을 준비해왔습니다.
로베르 두아노 네. 사진 작가요?
전시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로베르 두아노 그가 사랑한 순간들이란 제목의 전시이고요. 홍대에 있는 KTNG 상상마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5,000원인데 전시 포스터를 찍어가면 할인을 해주는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전시장 입구에서 사진을 찍어 가셔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5,000원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
그렇죠.
할인을 해준다니.
할인을 하면 3,000원이라고 하니까 아주 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2014년 5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8월 3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로베르 두아노 작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로베르 두아노는 그 전에 소개해드린 로버트 카파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동시대 작가인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 윌리 로니스와 함께 세계적인 3대 휴머니즘 작가로 불리우는 사람이고요. 1900년대에 파리에 살면 찍은 사람이죠. 낭만적이면서도 사실적이고 유머러스한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 로베르 두아노가 태어나고 자란 시기는 1차 세계대전과 뭐 산업혁명 그리고 경제공황의 대격변기를 겪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가 많은 시기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만큼 당시 유럽은 예술 거장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제가 미드나이트 인 파리를 영화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겹친 시기가 딱 그때 시기인
그렇죠.
것 같아요.
저희가 미술 전시를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많은 미술가들이 그 시대에 탄생한 미술가들이 많아요.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고뇌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술적 기반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봐도 일제시대 때 정말 주옥 같은 문학 작품들이 많았었고 그랬잖아요. 저도 막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내고자 쓴 시들을 보면은 아, 한편으로는 이런 작품들이 어려운 시대가 없었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거란이 침입하지 않았다면 팔만대장경이
저 세계 유산이 탄생했을까? 시대적 아픔이나 이런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다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쵸. 로베르 두아노는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한 사람이고요. 처음에는 르노 자동차 광고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잦은 지각으로 해고되었다고 하고 그 후에 이제 다른 종류의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죠. 그룹 피프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유명한 사진 작가들과 교류도 했고 피카소 등의 예술가들과 친분을 많이 쌓았다고 해요. 한때는 매그넘에 가입 제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매그넘 가입은 안 했었나 봐요?
네, 그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런 매그넘의 성격의 테두리 안에 자기가 갇히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성실한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로베르 두아노가?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가는
틀에 짜인 그런 걸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술가들은 보통 그런 성향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두아노를 유명하게 만든 사진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파리 시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흑백 사진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1950년대에 나온 시청 앞에 키스는 정말 인류사에 남을 만한 키스 사진이 되었죠. 이렇게 프랑스 신문과 미국 라이프지 등의 사진 기자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품을 이제 보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작품은 블로그가 아닌 페이스북에 올리기로 했어요. 블로그 유입이 너무 작다고 해서
카페에도 저희가 다시 또 올려드릴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페이스북 쪽으로 광고를 이제 뿌리고 계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유입이 많다고 하니까 사진은 이제 그쪽에 올리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요.
네. 저희 링크도 전부 트위터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시청 앞에 키스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청 앞에 키스라는 작품을 보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어떤 남자와 여자가 키스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있고 남자가 되게 터프하고 멋있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키스를
어깨를 감싸고 있는,
네, 어깨를 감싸면서 이렇게 딱 키스를 해주는 장면이네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키스 사진들 중에 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라이프지에 의뢰로 촬영된 사진이라고 해요.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이 사진이 뭐 포스터와 엽서 등으로 끊임없이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진짜 주변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진짜 두 사람만 딱 있는 그 듯한
그쵸.
주변 딱 정지해 있고 아무런 상관도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딱 진짜 두 사람한테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아름다운 연인의 사진이죠. 네. 정말 순간 포착을 잘한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다음에 이 사진과 관련된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정말 사진가가 연출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히 사진을 찍은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뭐 이 사진의 주인공이 각자 다 자기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 사진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초상권을 침해했으니 나에게 이 사진의 수익금에 얼마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결국 돈 때문이군요.
뭐 또 연출된 사진이다 조작이다 뭐 이런 말도 많았고 그래서 뭐 유명세를 많이 겪었죠. 하지만 주아노는 모두가 이 사진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믿게 해주고 싶어서 딱히 이 사진이 뭐 내가 연출한 거다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치만 찍은 본인은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치?
이 딱히 진위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진짜 사진의 주인공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40년 만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초상권 침해와 그동안 사진으로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로베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커플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캔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진에 대한 진위 여부는 이렇습니다. 라이프지의 요청으로 파리의 연인을 테마로 한 사진을 의뢰받았던 두아노는 시청 앞 광장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에 비주얼이 굉장히 뛰어난 한 커플을 발견했다고 해요. 한 쌍의 커플을 발견하고 포즈를 요청해 찍었다는 거가 이제 사실인데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어요. 당시 무명 배우였던 프랑수아즈 보르네라는 여인과 자크 카르토라는 남성을 즉석에서 섭외해서 키스신을 연출해서 찍었던 거죠. 이 두 연인은 사진을 찍은 뒤 얼마 뒤에 헤어졌다고 하지만 두아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진 속 주인공인 프랑수아즈 보르네에게 자신의 사인까지 한 원본 사진을 주었다고 해요. 결국은 이 건으로 소송까지 가고 굉장히 복잡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여인에게 사진을 주었다고 하고 남자 주인공인 자크 카르토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진을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인 보르네는 이 사진을 2천만 원 경매에 붙이게 되었어요.
2천만 원?
여자분이요?
여자분이 경매에 붙인 거예요.
2천만 원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경매 근데 경매를 붙였잖아요. 그거의 10배인 2억이 된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이 2억 원이었군요.
그렇죠. 굉장히 행운이죠. 그래서 이 2억으로 뭐 남편과 설립하는 영화사의 그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사진에 관련된 스캔들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다고 하고요. 사실 이 사진의 주인공이 이 장면은 연출된 거지만 키스는 진짜였다라고 말했죠. 그 비록 우리가 요청을 받아서 포즈를 취했지만 키스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연출된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두 사람이
진짜 연인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키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출된 사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수전 손택이라고 전에 저희가 로버트 카파 사진 얘기를 할 때 한번 언급했던 비평가인데요. 수전 손택이 연출된 사진에 대해서 좀 비평을 했는데요. 연출된 사진이 마치 진짜 역사인 것처럼 기록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했었어요. 그때 로버트 카파 사진전 얘기를 할 때 그 어느 공화병 병사의 죽음이라는 사진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고 미끄러져 넘어지듯이 총을 맞는 순간을 찍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도 이제 연출된 사진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프랑스 어느 부근에서 찍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게 마치 진짜 역사인 것처럼 기록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진이 전출된 건지 뭔지는 사실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로버트 카파가 진짜 전쟁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걸 연출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쵸.
마지막 순간조차도 전쟁 상황 속에서 죽었는데. 그리고 다음 사진을 또 보겠습니다. 빗속의 음악가라는 사진을 볼 텐데요.
저희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 작품은 되게 특이해요. 어떤 남자가 우산을 들고 있어요. 다른 무언가에게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첼로가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씌워주고 있어요.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
그렇죠. 네. 이 사진은 빗속의 음악가라는 사진인데요. 길가에서 트렌치코트를 입은 신사가 비가 오자 우산을 펼쳐서 자기가 쓴 대신 첼로에게 대신 씌워주는 장면이에요.
첼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케이스에 넣지 않은 첼로인 걸 보니 아마도 뭐 거리에서 연주를 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진 뒷면에 배경에 서 있는 사람을 보시면 그 이젤에다가 캠퍼스를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는 듯한 사람의 뒷모습도 보이죠. 네. 파리에는 길거리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순간을 포착한 것 같은데 자기보다 자기 악기를 더 아끼는 예술가의 모습이 아주 따뜻하죠.
네. 악기가 상하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비싸기도 비싸고 저 그 물에 한번 젖으면은 손상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되게 뭔가 이 사진 작가의 사진들 보면 되게 감성적인 느낌이 많이 있어요. 좀 따뜻하기도 그쵸. 하고.
사실적인데 또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전에 이 사진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홍대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자기 외투를 벗어서 명품 가방을 갑자기 감싸기 시작한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소중히 하는 거니까.
비 올 때 보면은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요?
그렇게 그분은 이렇게 외투를 벗어서 자기보다 가방을 소중히 하셨잖아요. 외투보다. 그건 진짜고 만약에 그냥 되게 비싸 보이는 가방인데 그냥 비 와도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거는
가짜. 왜냐면 진짜 가죽은 상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실 텐데요. 퐁데자르 예술의 다리의 폭스테리어라는 사진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두 남자와 한 마리의 강아지가 등장을 해요.
네네.
네, 두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한 남자가 길거리 위에서 이젤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다른 한 남자가 뒤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이렇게 빼꼼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사진기를 바라보고 있는 건 강아지밖에 없네요.
그쵸. 아주 유머러스하죠. 퐁데자르 예술의 다리의 폭스테리어라는 사진 작품이고요. 파리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 작품이 아닐까 싶은 사진이에요. 파리 사람들은 개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정말 특출난 정도로 사랑해요. 그래서 그때 전에 우리나라의 개고기를 먹는 문화를 비판한 사람도 프랑스의 여배우였죠.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길거리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개에게 목줄을 채워서 같이 산책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리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고 한편 또 파리는 거리 예술가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앞서 본 사진 속에서도 빛속의 음악가가 보였었고 또 빛속의 화가가 보였었죠. 네. 이 사진 속에서도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이 파리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이 사진이 찍힌 장소는 퐁데자루 예술의 달이라는 파리의 유명 명소인데 길거리 예술가들이 음악 연주를 하거나 작품을 전시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명소는 우리나라 남산처럼 연인들이 가서 달이 난간 철조망에 열쇠를 채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파리의 유명한 스팟에서 파리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죠. 다음 작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있는 사진이에요.
네네.
할아버지 한 분이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식탁 앞에 앉아서 왼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왼쪽에 창문이 있는지 얼굴이 밝게 빛나고 있고 앞에 놓여진 것이 빵인데 얼핏 보면은 손을 앞으로 짚고 있는 것처럼
식탁 위에 짚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생겨 있어요.
혹시 이 사진의 주인공의 얼굴이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피카소죠.
그쵸. 예전에 피카소 사진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로버트 카퍼와 친구였었기 때문에.
아리따운 여성에게 양산을 씌워주고 있었던.
그분입니다. 네. 현대미술의 대가 피카소를 찍은 사진인데요. 식탁에 앉아있는 피카소의 모습인데 식탁 위에 손이 얹혀져 있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도록 빵을 배열해놓은 사진이에요.
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군요.
네네. 이게 빵의 손처럼 식탁 위에 놓는 거는 피카소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친분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피카소의 유머러스한 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 사진인데요. 사진 찍으면서 피카소가 두아노에게 너는 앞으로 유명한 사진 작가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후에 그의 말대로 두아노는 세계적인 사진 작가가 되었죠. 그리고 다음 사진을 또 살펴볼까요?
다음 작품에서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약간 찰리 채플린처럼 콧수염이 있고 눈썹이 굉장히 짙은 남자의 옆모습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남자가 테이블 앞에서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있는데 그 맞은편에 체스의 말처럼 생겼는데 이 남자와 똑같은 포즈를 하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 사진은 레이몽 샤비낙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레이몽 샤비낙이라는 작가를 혹시 아시나요? 두아노의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예요. 풍자적인 포스터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테이블에 앉아 턱을 괴고 있는 그림 앞에 레이몽 샤비낙이 턱을 괴고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두 사람이 마주 앉아있는 것 같은 장면이죠. 2D 세계의 사람과 3D 세계의 사람이 피카소의 사진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위트 있는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는 사진이고 당대 유명 예술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이죠.
뭔가 이 테이블도 2D 세계에 그려진 그림이네요. 그냥 벽에 그려진 그림이네요.
네, 근데 테이블이 아니라. 마치 턱을 괴고 있는 것처럼 팔을 이렇게 올려놓게 연출해 넣었죠. 오늘 소개해드린 로베르 두아노 그가 사랑한 순간들이라는 제목의 전시는 5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계속 보실 수 있고요. 로베르 두아노가 찍은 당시 1900년도 초반의 사진들은 사회가 격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한 번쯤 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그때 전에 라이프 사진전과는 달리 그런 파리 사람들의 소소한 생활과 따뜻하고 재밌고 위트 있는 면이 많은 사진들이라서 네네. 되게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진이 그리고 다 어렵지 않은 사진들이거든요. 보면 가볍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사진들이니까.
네. 얼마 전에 오르세 미술관전에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네네.
그 오르세 미술관전도 1890년대부터의 작품들을 이렇게 소개한 거니까 그 시기와도 좀 겹치죠.
그 즈음에 유명한 예술가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생겨났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번 주 전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코너 예술가 이불 덮어주기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번에 이어서 미드나잇 인 파리 두 번째 시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수원 지역에 살거든요. 수원 지역에서 수요일날 무료로 이렇게 영화 상영을 해주더라고요.
미드나잇 인 파리를.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보려고요.
아, 그렇죠. 보고 이 제 설명 듣고 또 보면 또 재밌으실 거예요. 네. 저는 되게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그 영화에선 진짜 숨겨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 게 진짜 아쉽긴 한데 예술가들이 위주로 소개해드릴 거니까 일단
이 영화 자체가 무슨 네. 큰 스토리의 중요성보다는 그런 짜잘짜잘한 그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는 게 재밌는 영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술가들을 모르면 사실 재미가 없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전에 마티스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후로 그 다음에 나오는 작가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주인공 길이 아드리아나와 같이 있다가 그 어느 술집에서 달리를 만나요.
달리.
네. 달리는 스페인의 소도시 피게라스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인데요. 네, 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정상인이 아니라 거의 장애인 수준의 그런 사람이었죠.
어떤 거를 말씀하세요?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정신 상태가요.
그렇죠.
왜 어땠나요?
많이 특이한 분이셨죠.
약간 현실 부적응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로서는 되게 축복받은 일이었죠. 달리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던 게 아니라 자기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천재인 걸 알았었고 그런 거를 예술을 통해서 승화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달리는.
마치 쿠사마 야요이 같네요.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빈지노의 그
달리 앤 피카소.
그런
난 피카소.
가사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유명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처럼 나도 물감을 찾고 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런 가사들 이런 가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처럼 나도 예술을 한다.
그쵸. 근데 달리랑 피카소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둘이 예술적으로 견해가 좀 다른 편이라서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달리는 초현실적인 그림들로 유명하죠.
네. 그리고 달리는 앙드레 브루통이라는 초현실주의 시인과 친했었는데 이 사람이 초현실주의 그룹에 있었지만은 달리가 이 사람이랑 불화 때문에 그룹에서 제명을 한번 당했었대요.
쫓겨났나요?
네. 쫓겨났었어요. 뭐 그때 이런 식으로 말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초현실주의 자체니까 아무도 나를 쫓아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굉장히 자신 넘치네요.
네, 그래서 그 이 말은 더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의 초현실주의는 자신이 이미 천재로 태어났다는 자각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살바도르라는 이름은 죽은 형의 이름을 물려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죽은 형의 모습을 자신에게서 발견하려는 부모님에게서 강한 반발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달리는 자신의 이름을 여러 번 외치는데요. 나는 죽은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계속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달리가 코뿔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뭐 주인공 보고 코뿔소 좋아하냐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평소에는 코뿔소를 진짜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요. 코뿔소 뿔이 가장 완벽한 모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달리 작품에서도 보면 코뿔소 뿔이나 원뿔 모양의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요. 달리는 어머니에게서 너의 형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귀일하였노라 라는 말을 자주 해서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많이 그리기도 하고요. 어릴 때의 영향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약간의 강박증적인 성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달리와 함께 브루이스 부뉴엘이라는 스페인 출신의 초현실주의 영화 감독을 만납니다.
네.
그리고 말레이도 같이 만나는데요.
네.
부뉴엘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사람은 스페인 출신의 영화 감독인데요. 1929년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를 달리와 함께 만들어요. 이 영화는 줄거리가 없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뒤섞여서 혼란스럽게 배열되어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 장면 중에 여자의 안구를 베어버리는 끔찍한 장면이 있어요.
뭐 안구라면 눈을 이렇게
눈을 베어버리는. 그래서 이 장면 때문에 부뉴엘은 여러 가지 논란을 몰고 다닙니다. 부뉴엘과 달리의 공동 작업이었기 때문에 부뉴엘은 이후 영화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그 후로 만들어낸 영화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초현실적인 이미지와 종교에 대한 조롱, 폭력, 충격 요법들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영화에서 부르주아의 허위와 위선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가난하고 고통받은 자들에 대한 생각들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말레이도 같이 만납니다. 말레이는요, 미국 펜실베니아주 출신의 초현실주의 사진작가예요. 마르셀 디샹, 드제 야스 등과 함께 1917년 경부터 뉴욕 다다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1924년부터는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가를 합니다. 그 다다이즘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운동에서 벗어났던 거죠.
다다이즘은 뭔가요?
다다이즘이란 거는 예전에 마르셀 디샹의 세미라는 작품 아시잖아요.
네, 병기를 놓고
병기를 놓고라고
표현을 했던 그건가요?
그쵸.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초현실주의라는 거는 그 일상 현실에서 완전 벗어나서 전혀 이상한 상태로 가는 걸 이야기하고 다다이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아무도 그 원래는 그 작품 자체는 병기였잖아요. 네. 그거를 작품이라고 내놓음으로써 이것도 현실이기도 한데 다른 사람한테 당혹감을 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트 있고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 초현실주의랑 다다이즘이랑 또 연관이 또 많이 되어 있대요. 근데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긴 한데 그런 표현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이 말레이가 좀 떨어져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자면은 1차 세계 대전 후에 허무주의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의미 없는 그런 예술 사조가 생겨난 게 다다이즘이죠. 좀 어렵지만 그게 그리고 다다이즘이 초현실주의가 발전할 수 있게 된 어떤 토대가 된 사조죠.
그렇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어떤 게 있나요?
아까 코넬님이 얘기해 주신 병기 작품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말레이는 사진에 의한 빛의 조형에 흥미를 가져서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인화지에다가 직접 피사체를 넣어서 빛을 비춘 결과를 나타내는 레이오그래프라는 기법을 발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는 당시 유명한 여성 화가들과 파리 사교계의 여성 스타들을 모델로 등장시킨 것으로 유명한데요. 대표 작품으로는 앵그리의 바이올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여성의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앵그르의 목욕탕에 나오는 여인의 뒷모습처럼 그런 여인이 나오고 그 여인의 등에는 바이올린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진 찍을 때 그 뭐 문양을 직접 모델의 등에다 그린 게 아니라 여성을 먼저 찍어놓고 인화할 때 그 오브제를 사진 위에 올려서 다시 한번 인화를 한 거예요.
보통 사진이라고 하면은 어딘가를 찍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진을 찍는 것도 쓰지만 한편으로는 인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법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사진 기법을 만들어낸 작가였고 그 이후에도 사진 역사에서 많은 영향을 줬었죠. 그리고 보통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사진을 가지고 마치 작품을 그려내는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냈었어요.
저번 주인가 시린 네사트 저는 기억하시죠? 그분도 이렇게 인물들 사진을 찍어서 마치 문신을 한 것처럼 사진 위에다 그림을 그려내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분의 작업 방식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인공끼리 이 세 사람 달리 루이스 분유의 말레이 앞에서 자신이 뭐 아드리아나를 사랑하게 됐다. 나는 미래에서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 세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보통 사람들이 얘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수긍을 하는 거죠. 초현실주의자니까.
그러네. 그럴 수도 있군이라면서.
별로 안 놀라더라고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에 수긍을 해.
그러니까.
미래에서 왔구나.
미래에서 와서 뭐 그래 그런 거 언제나 그래 너의 고민 알겠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제 사람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나요?
달리는 아 코뿔소가 떠오른다 막 하면서 영화가 떠오른다
영감을 얻었네 갑자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 길은 그 후에 다시 현실로 돌아갔다가 아드리아나를 만나기 위해서 달리와 갈라의 결혼식에 가요. 그곳에 아드리아나가 있었습니다. 갈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갈라는 달리의 아내였어요. 갈라라는 여자는 달리라는 남자를 만나서 그야말로 허공에 붕붕 떠다니는 천재를 지상의 천재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한 여자라고 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가요?
네,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었고요. 달리의 부인이었어요. 10살 연상의.
아, 그렇군요. 되게 자기 아들을 다루듯이 했을 것 같아요.
컨트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달리도 갈라를 만나서 세계적인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었고요. 그 갈라는 달리를 만나기 전에는 엘리야르라는 시인의 아내였는데요. 갈라는 달리를 만나고 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가 이 달리와 결혼을 하게 되죠. 갈라를 만나기 전에 달리와 그녀를 만난 후에 달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달리의 사랑은 유아적이고 맹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갈라가 한 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자 그녀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의사 가운에 매달려서 갈라를 살려달라고.
진짜 어린애 같은 모습이네요.
네, 그런 행동을 보여서 초현실주의 그룹 사람들은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초현실주의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라네.
평소에 그런 모습 안 보였는데 놀랐겠죠, 전부다.
네,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길이 파티장에서 또 부뉴엘을 만나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영화 감독을. 근데 길이 갑자기 그 사람 보고 방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 부뉴엘이 40년 후 멕시코에서 만든 걸작 영화 절멸의 천사라는 영화 작품의 이야기가 됩니다. 네. 이 영화의 내용은 멕시코 상류층 사람들이 만찬에 초대되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문 밖에 나가지 못해요. 물리적인 장애물이 문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나가려는 의지가 없어진 거죠.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지만 밖에 사람들도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그런 작품이죠. 이상한 작품이죠.
계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의 행동을 했던 신사 숙녀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야만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비논리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인간들, 귀족들의 위선을 풍자하는 영화라고 해요. 인간들은 사소한 잘못이나 판단을 모아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것 없이 멍청한 결론에 따라가고 그리고 그 결론 안에서 억압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약간 추악한 면을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 위기적이고 모든 것을 자기의 이익이나 손해에 따라 판별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영화 안의 사람들도 혹시나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 안으로도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나가려도 하지도 않고 인간의 다른 뒷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를 넣으면 되게 깨알 같더라고요. 진짜. 영화에서 보면은 그 허구의 인물 아드리아나가 벨 에포크 시대를 동경하는데요. 벨 에포크라는 말은 좋은 시대라는 프랑스어라고 해요.
벨 에코프.
벨 에코프. 이 시기가 19세기 말부터 제3세계 1차 대전 1914년까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당시 예술가로는 뭐 알폰스 무하, 고갱, 그때 고흐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클림트.
후기 인상주의 작가.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이 있었죠. 그런 시대를 황금의 시대라고 아드리아나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반면 길은 지금 1920년대 아드리아나가 살던 피카소, 달리 이런 작가들이 있던 시대를 동경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동경하는 시대에 대해서 언쟁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길은 그 아드리아나가 있던 시대를 동경하고 아드리아나는 그 전 시대를 또 동경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둘은 또 마차를 타요. 마차를 타서 아드리아나가 동경하던 벨 에포크 시대로 다시 가는 거죠.
그 전 시대에 전 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또 한 번 더 타임워프를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둘이서 간 곳은 처음에는 레스토랑이었는데요. 맥심이라는 레스토랑이에요.
맥심.
이곳은 아르누보 장식으로 유명했던 레스토랑이었는데요. 아르누보 화가로 유명했던 알폰스 무하의 인테리어 장식이 있던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맥심에서 다시 또 파리에서 유명했던 활락가 물랑루주로 가요. 물랑루주는 파리 몽마르트 번화가 있는 댄스홀이었는데요. 물랑루주는 프랑스어로 붉은 풍차라는 뜻인데 건물의 옥상에 크고 붉은 네온사인이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해요.
물랑루주가 있던 시대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카드리우라는 춤이 유행하면서 사극에서 큰 인기를 얻는데요.
카드리우는 프랑스 사교 댄스로서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유행했던 춤이라고 해요. 이 춤은 복잡한 발동작보다는 플라워 패턴이라고 해서 부도자들의 조화를 강조하는 춤이었다고 하는데요. 카드리우를 빠른 4분의 2박자로 변경한 것이 지금의 캉캉춤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물랑루즈라고 하면은 앙리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트렉.
로트렉. 이 사람은 프랑스 알비 출신의 화가인데요. 물랑루즈에서 앙리 툴루즈 로트렉을 만나는 거죠.
로트렉은 물랑루즈에서의 그런 생활들을 그린 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영화에서 로트렉이 신체적으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그 2001년 물랑루즈 영화에 보면은 난쟁이 화가가 나와요. 로트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로트렉은 프랑스 명문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키가 자라지 않는 장애로 152cm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어른의 얼굴인데 키가 152cm인 거예요.
나랑 비슷한데.
근데 난쟁이라고 하다니. 나라는 난쟁이.
아, 남자였잖아요. 남자치고는 키가 많이 작은 편이었죠. 키가 작은 원인이 그 골격질환인 농축 이골증이라는 게 있대요. 그것 때문에 키가 작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원인은 사촌지간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친 결혼으로 태어나서 열성 유전자 탓으로 키가 안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14살 때 왼쪽 대퇴골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뼈가 약해서 잘 붙지 않았다고 해요. 그 때문에 로트렉은 평생 지팡이에서 의지해서 걸어야 했고 입술 모양도 변형이 되어버려서 발음도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외모적으로 그렇게 이제 너무 특이했기 때문에 명문가였지만 이렇게 물랑루즈 같은 아주 하층민이 사는 곳에 와서 소외된 삶을 자기도 그렸던 거죠.
그렇죠. 그런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평범한 생활이 어려웠던 로트렉은 가문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그때부터 그림에 몰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애로 인해 어릴 때부터 치료의 과정으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는 화가가 되고요. 로트렉은 물랑루즈를 아주 좋아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매일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버림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평생 외롭게 지낸 로트렉은 그가 좋아한 몽마르트에 정착해서 서커스단과 물랑루즈의 화려하지만 쓸쓸한 프랑스 반문화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외로웠던 그에게는 무유와 매춘부들이 친구이자 여자이자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부유한 환경 때문에 물랑루즈 사람들의 후원자 역할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2001년 바즈 루어만 감독의 영화 물랑루즈를 보면은 난쟁이 화가가 나오는데요. 그가 바로 로트렉입니다. 물랑루즈 하면 로트렉을 빼놓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뒤이어서 고갱과 드가가 나타납니다. 고갱은 우리가 맨 처음 방송 시작할 때 1부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드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드가는 파리의 근대적인 모습과 정확한 색색 능력에 화려한 색채감이 넘치는 표현을 한 작가예요. 그는 부유한 은행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과업을 잇기 위해 법률을 배웠으나 화가를 지망해서 1855년 미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앵그르의 가르침을 받아서 평생토록 고전파 거장에 대한 경외를 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르네상스 작품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자연주의 문학이나 마네의 작품에 이끌려서 근대 생활을 담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1874년부터 1886년까지 인상파전에 참여를 했지만은 그 후에는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고 하네요. 인상파 작가는 아니었던 거죠. 처음에는 영향을 받았긴 했지만은 그 후로는 다른 길을 갔던 거예요. 그는 근대적인 생활에서 주제를 찾게 되자 정확한 소명 능력 위에 신선하고 화려한 색채감이 넘치는 근대적인 감각을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순간적인 포즈를 교묘하게 묘사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부분적으로 부각시키는 기법을 구사를 했는데요. 경마나 무휘, 욕조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여성의 한순간들의 동작을 정확하게 즐겨 그렸어요. 그는 발레리나를 많이 그렸는데 당시 발레리나가 돈 많은 부르주아들을 위해 춤추는 쇼걸 정도의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아, 그런가요?
네, 맞아요. 그때 시대에서는 좀 그렇게 좋은 예술가로서의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었죠.
아, 그럼 뭐 물랑루즈에서 춤을 추던 여인들과 뭐 다를 바가 없었던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 발레리나는 어리소녀들이 재력가들을 만나기 위한 신분 상승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해요. 당시 오페라 하우스 발레리나들은 10대 소녀들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부유한 고객들은 공연 시작 전이나 끝난 후 소녀들을 따로 만날 수가 있었고 이는 곧 매춘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발레리나가 춤추고 있는 뒷면에는 까만 양복의 남자들이 항상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작품을 그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는 파스텔화나 판화도 많이 남겼지만은 말년에는 시력이 극도로 나빠지자 조각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더 많은 걸작들을 남겼고요. 이 사람이 발레리나를 많이 그리고 여자들을 워낙 많이 그렸으니까 여자를 좋아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스캔들에 많이 휩싸였다고 해요. 근데 드가가 예전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의 남성댄과 불륜 관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도련님과 불륜 관계였죠.
그렇구나.
네. 근데 그 드가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덮고 넘어갔다고 해요. 근데 드가가 13 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었는데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폐인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는 여성 혐오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을 그렇게 그렸지만은 여성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는 선천적으로 좀 자의식이 강한 성격이라서 평생 독신으로 고독하게 보내다가 파리에서 83년 생애를 마쳤다고 하네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로트렉과 드가가 이렇게 함께 어울려 있는 장면이 이해가 되는 게 두 사람 다 그런 하층민 여자들의 무희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같이 어울렸던 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아딜리아나가 계속 벨 에포크 시대가 황금 시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드가 고갱은 르네상스 시대가 황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네. 네. 그 남자 주인공은 아드리아나의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생각하고 아드리아나는 로트렉이 살았던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생각하고 로트렉 외에 다른 예술가들은 르네상스 시대야말로 진짜 황금 시대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과거의 시대들이 다 황금 시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도 황금 시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뭐 그 둘이서 뭐 고갱도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았지도 모르겠지만 드가가 르네상스 작품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더구나나 고전주의 화가 앵그르의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에 보면은 아드리아나가 자기 시대로 안 돌아가요.
거기 머물고 싶어 하는군요.
길과 헤어지고 그 빛 에포크 시대에 머무르게 되고 길은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영화에서 보면은 길이 그 시대를 그렇게 동경하지만은 계속 자기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자기도 옛날의 과거를 삶을 동경하지만은 약간 현실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뭐 그런 부분을 계속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뒤에 가는 줄거리들은 청취자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한번 이 길이 나중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네요.
아, 너무 궁금하네요. 네. 수요일에 꼭 보러 가야겠어요. 네.
대충 제가 그런 영화에 나오는 예술가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간중간에 빠진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특히나 그 파리에 있던 유명 명소나 장소 예술가들이 많이 모였던 곳은 제가 또 많이 생략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밌는 부분이 많으니까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리야, 파리의 예술가들을 사랑하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될 영화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2부작으로 미드나잇 인 파리를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예술가 입을 덮어주기를 잘 들어봤고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침대 위의 미술관은 트위터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방송 소식과 방송에서 소개되는 그림들을 LBC 카페에 링크를 함께 올려드리니까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페이스북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를 해드릴 거니까요.
링크 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
안녕.
안녕.